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나 2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네, 지난 1월 25일이죠.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전 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성평등을 당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정당에서 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정의당에 따르면 성추행은 1월 15일에 일어났고 장혜영 의원은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배 부대표는 비공개 조사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김 전 대표를 당 징계기구에 넘기고 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렸죠.
네, 아마 듣동러분들도 지난 한 주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정의당은 김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최근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참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답답하고
네.
좀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네.
이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한 누구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는 사실이 참 괴롭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랬고
네.
참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제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처절히 싸우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듣동라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성학 연구자인 권기면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권기면영 선생님은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젠더 의제에 관한 목소리를 내온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현재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연구기획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 저서로는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뭔가 네. 선생님 오시니까 너무 든든하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듣동라인은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듣동러 분들에게도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라고 자기를 보통 소개하는
네.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선생님은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네.
여성을 향한 뭐 차별이나 혐오나 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목소리를 높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글도 많이 기고를 해오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항상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미투운동이 있었고 그 미투운동의 시작에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듣고 가장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변할 수가 있나 그게 좀 황망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황망하다라는 표현이 저도 진짜 좀 와닿는데 사실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김종철 전 대표는 정의당에서 노회찬 심상정을 이을 차세대 주자라면서 굉장히 주목받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가 성평등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감정이 요동을 쳤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 이번 사건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가해자다움이 얼마나 허상인가.
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장혜영 의원의 입장문이 정말로 많은 포인트를 아주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가해자다움의 허상을 짚어준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왔던 게 피해자다움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다움은 피해자한테 어떻게 뭐 무력한 피해자라고 하는 걸 증명해라라고 하는 식의 강요로 보통 이어진다면 가해자다움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냐. 그러니까 가해자 일법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반복해서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면 여자한테 저절당한 좌절감을 못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뭐 남성 루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성욕을 가진 소아성애자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이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가해자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견 없이 그 가해자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욕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N번방의 조주빈이나 아동성착취 사이트 손정우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런 종류의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아주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네.
예컨대 변행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자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남자들조차도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죠. 별장 성접대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가 제기했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권력을 가진 남자들도 가해자다라고 하는 네. 게 드러나기도 했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지위, 명성, 영향력에 더 붙여서 성평등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리고 지금 김종철 대표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순차적인 에스컬레이팅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가해자다운 가해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네. 있다 가해자가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준 사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가해자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말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지를 네. 참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이제 피해자가 되었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은 없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또 이제 가해자다움에 이어서 이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좀 곱씹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 당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건 굉장히 용기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장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마 피해자라면 응당 무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념을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장 의원의 입장문에서도 본인이 언급을 해요. 이전에 목소리를 내준 피해자들의 용기에 자도 응답하는 심정으로 같이 이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 정말 좀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장혜영 의원 역시도 이제 그런 용기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다움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장혜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의 의정활동 내내 공개되는 사람일 겁니다.
네.
우리는 장혜영 의원을 보면서 아 피해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앞으로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 다음에 허상을 깨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피해자 역시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참 보여줬던 일이었죠.
네. 정치권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지금 4월 재보선 자체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을 뽑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정당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 건가? 이거를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뭐 구조적 문제죠. 당연히 구조적 문제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벌어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에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정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우리 특히 진보 정치권에서 이 유력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영웅주의 신화에 바탕을 한 그러니까 지지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팬덤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손발이 되는 뭐 방식으로 지지자들이 위치하거나 보좌관들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은 계파 정치나 인맥을 통해서 어떤 식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 개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방식의 문화가 지금 정치 문화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진보운동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동권 문화 안에 그것이 있기도 했죠.
있죠.
그러니까 뭐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까지는 제가 거긴 대학 대가리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우리 때만 해도 막 의장을 옹립하고
있죠,
뭐 그런 식의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드는 과정 그런 것 통해서 자기의 나르시즘적인 자아 이고가 굉장히 팽창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어떤 정치적 인물들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깔려 있는 것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1인당 국회의원들이 7명 정도 보좌관을 쓸 수 있고 뭐 미국 같은 건 하원에 1인당 19명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네.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 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영화를 하고 영화가 어떤 상을 받고 나면 감독이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 뭐 배우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의원도 사실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자기 팀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원들 별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를 그러니까 의원이라면 안희정이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수행비서였던 김진 씨한테 너는 나의 USB 외부 기적 장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손발로 돼서 같이 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자아의 파생된 일부의 객체 네. 이런 방식으로 취급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나는 너를 물건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게 가능했던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네. 그런 문화가 저는 정치권에 굉장히 팽배했다. 이런 팽배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거다.
근데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발생한 이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참 많이 가해진다라고 느껴져요.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고 사건을 좀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해서 뭐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해자의 그런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정치권에서는 내 편일 때만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피해자들을 결국 더 움츠러들게 하고 결국 그렇죠. 이름이 또 알려져 있으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정치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안희정 사건에서 김지은 씨한테 어떻게 말을 했었냐. 기획 미투라고 하기도 했었고 뭐 공작의 눈으로 봐야 된다. 뭐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지은 씨가 안희정의 지지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가. 근데 그러면서 그때 캠프에 있었고 홍보팀 업무를 굉장히 일중독자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캠프 이후에 발탁돼서 정무비서가 된 사람인데 이 역사를 싹 지우고 배후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배후를 얘기 들었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게 아버지가 상대방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다라고 하는 게 김지은 씨가 기획 미투를 했던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이 정치적인 의견을 독자적으로 가진다는 상상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 하나가 들고 저도 저희 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아버지하고 정치적 의견이 같은 딸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이거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얼굴을 보고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폄하하는 그러니까 팬덤 정치 안에 있다는 방식으로 폄하하고 동시에 팬덤 정치로 있을 때는 그 여성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그게 아닌 경우의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이 공동체 바깥으로 너는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쳐버리는 그런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지지자가 지지하는 남성 정치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말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성을 질투나 좌절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그렇죠.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비서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여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되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 한 명의 남성 정치인을 영웅화하는 문화가 같이 결합됐을 때 이 피해자가 사실 말하기가 진짜 어려울 수밖에 그렇죠.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은 씨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질투와 애정관계 프레임이 되게 씌워졌었던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근데 여성이 뭔가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지지를 하는 이런 활동이 다 약간 그 애정이나 뭔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쌓여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여성 기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도 그런 프레임이 항상 되게 씌워져 있거든요. 열심히 취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뭐 좋아하는 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뭔가 여성이니까 남성이고 뭐 이런 느낌을 항상 그걸 되게 경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지. 저렇게 말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늘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이든 정치적으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어렵죠.
디폴트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생각이.
예를 들면 교수님을 너무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면서 어떤 의견을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걸 좋아하면 표현하면 마치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럴 리가 없다고 내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 인문학적 취향, 어떤 지적인 탐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적인 것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인 애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잘못 번역하는 그 오독 번역기가 저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이 모든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 한국 정치 구조가 팬덤 형식으로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피해자를 우리 지지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가해가 엄청 쏟아지는데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같이 상처를 받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피해자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렇게 위험해지겠구나라는 학습 효과 같은 게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했어요.
한 명 대 한 명이 아닌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얼마나 취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지금 너무 많은 힘이 주어져 있는 구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냐. 여성의 경우에 심기보좌라는 이름으로 감정노동 강요당하는 것도 있고 술자리에서 옆좌석으로 배정되면서 아 우리 의원님 지금 오늘 기분 괜찮아지려면 너가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이런 역할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성별화된 젊은 여성의 육체를 활용하는 것이 되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마치 네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하나로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제 국회 보좌관들 대상으로 젠더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비례 초선 여성 국회의원이 네트워크가 취약해서 경력 있는 남성 보좌관을 원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비례 초선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진다고 여성 보좌관들 전반적인 경력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 의원이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인맥 중심 정치, 계파 중심 정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구조적인 문제들로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 개인 개인의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답답해지는 포인트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저희 공지사항 듣고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 이어나가 보죠.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우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K-POP으로 읽는 MG 유니버스 연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플로우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이지상 홍상지 기자와 여성학연구자 권김현영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이제 장혜영 의원 입장문 중에 많은 여성분들이 또 공감했던 부분이 그토록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가 였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좀 몇 가지 생각을 조금 사례를 가지고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혹시 저는 이제 장 의원 입장문을 읽고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동등하게라고 하는 말이 좀 오래 눈에 머물렀어요. 동등하게 존엄하다. 라고 하는 거. 나도 존엄하고 너도 존엄한 건데 그게 동등하게 존엄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겠구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작가, 프랑스의 작가인 뭐 비행공포를 썼던 에리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슬픔이여 안녕을 썼던 프랑스 화자 사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성 작가들이 당시에 작품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 센세이션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젊은 여성이 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이걸 묻고 싶었다라고 두 작가가 같이 얘기해요. 굉장히 성적인 작품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람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외모 자원으로 대표되는 성적 매력이 여성에게 유일하게 남자와 달리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에서 젊은 여성이 존엄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존엄하기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장혜영 의원식으로 다시 이것을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가장 답하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한국적 특성만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 있었던 2020년에 있었던 미국의 하원의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AOC 아시죠? 네. 미국의 네. 미국에서 하원 최연소 여성 의원이고 지금 30살입니다. 그런데 이 AOC 의원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좀 계기가 됐던 사건이 AOC 의원에게 요호 의원이 의사당의 앞에 있는 계단을 지나쳐 갈 때 욕을 했잖아요.
네. 뭐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욕을 한 거죠. 이때 이 요호 의원의 욕설을 다 같이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AOC가 이것을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기 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This is not new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노동자 계층이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전철을 타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평생 동안 이 얘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언행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문화에서 이제는 정말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원인데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네. 비슷한 어떤 우리가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 의원의 얘기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이 요원이 그 전에 사과를 해요. 어떻게 된데 사과를 하냐면 자기 여성 혐오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딸도 있고 아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 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요호 씨한테 감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딸을 가진 남성이면서도 아무런 후회 없이 어떤 여성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아내가 있는 남자도 여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사진 속에서는 가정 있는 따뜻한 남자로 비치는 사람 이 아무런 후회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성들에게 폭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완전 멋지게 한 방을 먹인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일은 이 연설뿐만이 아니라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 이 여성 의원들이 AOC의 말에 이어서 자기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겪었던 가진 모욕에 대한 연설들을 이어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 곧 약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OC가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있는 문화의 일부였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의 남성 의원들도 자신들이 어떤 문화 안에 있었고 그것을 계속 방치했다는 걸 반성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규탄하기도 하면서 같이 16명의 의원들이 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네.
자, 대단한 광경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참아야 한다. 여성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죠. 상대의 공격에 흔들림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정치권의 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 의원들이 그 룰을 지켜봤자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
네.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았어. 우리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우리 존엄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혜연 의원이 던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가 여성 의원들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동물국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몸싸움 국회 장면에서 여성 의원들 앞에
세웠죠.
마치 정말 세워놓고 건드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완전히 도구화된 형태로 사용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건 너무나 도구화가 아주 일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문제제기에서 이제 단발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저는 이런 지렛대를 장혜원이 눌러줬고 이것을 함께 누르는 어떤 이런 AOC 연설 이후에 16명의 의원들이 나온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지금은 기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의원들이 집단으로 그런 식의 문화를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 바뀌지 않으면 다음 차례 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의 긴장을 그때서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담 물고 넘어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리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야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동등하게 존엄하게 취급받으려면 상대방한테 파이트 백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네. 그때 멈출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특히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고 내가 여성 국회의원이었을 때 나한테 피해자성이 더 씌워졌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사실 그동안 뭔가 그런 암암리의 차별과 폭력을 받았어도 좀 이렇게 묵인하고 있던 그 분위기가 있었을지 않았을까? 뭐 저는 정치부를 출입해보진 않았지만.
있죠, 있죠. 충분히.
그런 있죠.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래저래 들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땐 굉장히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적은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정적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자가 정말 되는 순간, 권력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료 남성 의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얼굴을 바꾸고 가까이에 오면 굉장히 위협적인 욕설들을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너 뭐라 그랬어? 라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여성 의원들에게 흔히 보여주는 딱지, 감정적이다. 컨트롤하지 못한다, 남자한테 얕잡아 보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을 견뎌내야 되면 그런 식의 문화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저는 여러 번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것들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제 그거 안 할게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요새 후궁 논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같은 여성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갇힌 채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국회 안에서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잘 보게 되는 그게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성 의원의 입을 빌려 여성 혐오적인 가장 사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여성 의원을 내세울 때 훨씬 더 효과적이거나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정말 국회 안에서 쓸모를 인정받을 땐 어떤 식의 화력을 발생시킬 때 막 싸우고 막 하면서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이제 행패 같은 걸 부리게 되는 여성 의원들에게 일정 정도 크레딧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진지하게 자기 정견을 펼칠 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성 의원들이 도구가 됐을 때 어떤 식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 역시도 굉장히 문제적인 방식, 그 구조 안에 있었던 어떤 정말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 의원 입에서 다시 다른 여성 의원에게 후궁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아, 진짜 격하게 한마디 한마디 저는 공감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건 시일이 지나면서 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이 두 가치가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이제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게 촉발이 됐는데 정치적 논쟁처럼 됐는데요. 그러니까 장 의원은 시민단체가 형사고발을 한 뒤에 제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이 자신들의 과거를 뒤집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아마 듣동러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친고죄 폐지 맥락부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고죄 폐지의 의의를 과연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 라고 네.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고죄가 폐지된 의의는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부담을 덜고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 종용을 하는 걸 막는다는 취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성범죄가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에 무관하게 수사 진행이 가능하게 됐죠. 이게 친고죄 폐지의 가장 큰 의의인데요. 2013년에 친고죄 폐지 관련된 찬반 토론이 있을 때 친고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선 뭐라고 말했냐.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인지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자가 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작용을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친고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근데 친고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안 되냐, 피해자 권리가 더 보호되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 권리가 더 많이 침해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고죄가 그러니까 당시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발죄처럼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 종용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재판에서도 굉장히 크게 악용이 됐는데 1심 재판 때 피해자를 재판정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고소를 했나라는 심정이 들게 사생활을 다 폭로해서 망신을 주면 2심 가기 전에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1심 재판 때 최대한 피해자를 괴롭혀라 라고 하는 게 가해자 측 변호의 필승 전략으로 얘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가 폐지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친고죄를 유지해야 된다면 무슨 소리냐. 친고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를 끌어내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사실은 친고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피해자가 이것을 이제 사건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사건 자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사의 의욕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한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은 이건죠.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피해고죄 폐지를 했던 이유가 어느 편이 더 피해자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냐, 폐지가 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친고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은 친고죄 폐지를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해서 어떤 고소를 하게 되는 그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건 부작용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고죄 폐지의 의의를 더 이제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빈단의 고소가 바로 부작용의 증거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친고죄 폐지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네.
활빈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고소고발을 한 것, 이 활빈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부작용을 확산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고소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치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한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 애만 기대지 말고 동료 시민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고소만 유일한 방법 일단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인권이나 노동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에서 제3자가 나 의사도 묻지 않고 경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 친고죄랑 전혀 상관없는 사실 그냥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직장 내 구제 절차를 이제 갈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갈지 국가인권위에 갈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구제 절차 중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지금 활빈단의 고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권리 침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독일의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성 이런 피해자가 자기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을 고소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대리해서 고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가 아니고요. 피해자가 조금 더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있는 게 나은가 직접적인 고소인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노동법원에서 이 법원 대리인이 대신 고소고발을 해줌으로써 절차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친고죄 폐지의 의의를 정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의 틈새를 노려서 부작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성범죄의 사회적 정의를 다시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 자체를 다시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퇴행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다른 괴롭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이제 피해자에게 뭔가 책임을 또 전가하는 모습을 그쵸.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친구죄의 의의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를 좀 존중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 이제 폐지 아닌데 그것이 참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지 또 이번 사안이 잘 보여줬네요.
그 정말로 중요한 생교죄 폐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고소기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원래 1년이었죠.
원래 1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추행 6개월 그리고 뭐 강간 등은 1년 이렇게 네. 나눠져 있었는데 1년 동안 안에 고소를 결정해야 되는 게 사실 성범죄의 경우에 한정해서 친고죄니까 그것이 주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폐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한테 너가 이 문제를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장애우 의원이 이 문제에 구제 절차를 밟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권을 왜 박탈하냐는 거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피해자는 사실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차원에서 자기의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예외 없이 사건 처리를 했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간 정치권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당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또 실망감이나 분노가 또 크기도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의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초기 대응은 잘 끼워진 단추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하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이거 넘어가야 될 파고인 거죠. 그러니까 왜 정의당한테만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이 성평등 가치에 대한 지지와 함께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정의당에서도 되게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잘 끼워진 단추로 초기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관찰해 보면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가해자의 사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젠더인권대책위원장 배북주 부대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 기본 조건이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아요. 일단 아니면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되게 이상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해버리거나 해서 이런 식의 구제 절차 자체가 밟혀질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 회복 다시 포함된 존재라기보다는 가해자를 쫓아냈지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되지 않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의당 장혜영은 그렇지 않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 이 지금 세 가지가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전제가 사실 얼마나 예외적인 전제네라고 하는 게 정말 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에서 이런 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긴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장애 응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의당 안에 전문가가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거기 안에 적합한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예가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식의 이제 더 좋은 나은 대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해 간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열의 책동이다라거나 갈등이다. 그리고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거의 이제 예외적인 이런 조건을 딛고 이 예외적인 조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이 통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덜어지겠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정말, 네, 맞습니다. 항상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피해자한테로 이 분란을 만든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뭔가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속해 있던 내가 애정을 갖고 있었던 당을 내가 뭔가 이제 해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계속 만들게 시스템이 그쵸.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만 조용히 했다면 이런 아, 죄책감을 그러니까요. 갖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진짜 좋은 케이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듣동 라도 주요한 사건이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2차 가해가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피해자다움이 얼마나 무용한 건가 얼마나 허상인가 가해자다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건이 발생하니까 저희 스스로도 약간 무기력한 마음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되게 냉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앞서서 했던 이러한 논의들이 공전하지 않으려면 쓸모없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애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자기 피해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아 피해자를 제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던진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변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피해 당사자 주로 여성들이 이 변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성폭력을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나와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허망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문화 안에 각인되어 있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차별만 해도 여자를 뽑지 않겠다고 법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차별을 임원급들이 그냥 여자는 임신해서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성차별적 문화와 습으로 여성을 뽑지 않거나 뽑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무의식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부장적인 어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보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차별적인 제도, 성차별적인 문제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은 다 빙산의 일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성폭력은 어떤 종류의 구조적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건 성폭력을 남성이 참을 수 없는 성욕과 그것을 유발한 여성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성폭력을 자연화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폭력을 자연화하면 어떻게 돼요? 남성이 참을 수 없는 성욕. 그러니까 진보니 정치인이 해봤자 똑같은 수컷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쉽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피해자에 대한 품평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수컷일 뿐이야. 본능의 영역이야. 그럼 그 본능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어? 이런 식의 품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품평이 그래 어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성폭력을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질서에 선행하는 본능의 영역이 있다고 취급하면서 기어이 정당화시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성폭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네. 하는 걸 정말 외워야 돼요. 우리는 문명화된 인간에 살고 있고 그 문명화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성욕이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 식의 말로 사용하는 거에 지금 문화적으로 노출돼 있는가 이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폭력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특히 젠더 권력에 실행되는 가장 직접적인 장이에요. 그 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싸우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문화적 습들을 다 바꾸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근본적인 싸움이고 오래된 싸움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할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근본적으로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자연화된 어떤 식의 질서 안으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어떤 식의 지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쩔 수 없음으로 두려워했던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사실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화로, 성폭력이 문화로 드러나게 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제도로는 변화가 있다, 한계가 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연극계 미투가 있었을 때 그 시카고 극장의 극장의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캠페인을 했냐면 Not Our House라고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극장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1년에 걸쳐서 극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차별과 폭력, 여성혐오 문화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토론 결과를 일종의 선언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선언문을 같이 읽으면서 연극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하나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거, 성폭력은 안 돼라고 하는데 왜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 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었어라고 하는 걸 역사와 문화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끊어내는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약속하는 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같이 네. 굉장히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전한 환경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도 깨질 수 있죠. 그럼 깨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지겨워하지 않고 이게 금방 바뀌어주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문제면 우리가 몇 번 말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얘기해야지만 겨우 바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곳곳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원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우리 마을에서는 안 돼, 우리 회사에서는 안 돼, 뭐 우리 의원실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의 얘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우리의 문화가 되겠죠. 저는 그럴 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저는 이번에 이제 장혜영 의원의 입장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문득 자성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동안 참 우리가 그 피해 당시의 상황과 그 피해 당시에 느꼈을 막 피해자의 그런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되게 집중을 해왔구나. 그 이후에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논의를 해왔을까. 그 안희정 사건에서 이제 김지은 씨가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피해자의 그 다음 삶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그렇죠.
좀 더 우리도 좀 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건에 대한 국가인권의 발표가 네.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의 정치권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례들이나 시행령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네.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겠죠. 근데 2년 동안 전에,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제야 그걸 만든다는 거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네. 정의당이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더 사실은 저는 아, 더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방식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생기면 다른 방식을 찾아낼 수 있고 너네들은 왜 안 해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 결과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은입니다 그 책은 원래 발간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네.
그냥 한번 뜨겁게 보통 출판시장에서 6개월이 지난 책을 그렇게 반응이 있는 경우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하나의 역사 안에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과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선생님과 정말 폭풍 이야기 네. 정말 너무 공감이 되고 네. 또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